마가복음은 크게 몇 가지 단락으로 이제 학자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단락단락 시작될 때마다 제자를 부르시거나 제자를 세우시거나 제자를 파송하시거나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를 위하여서 또 제자들이 사역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으로 해서 큰 단락단락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그만큼 제자 그리고 제자도를 중요시하며 이 복음의 축을 이루고 있다. 주님께서 이 공생에 사역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 그리고 목표가 바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제자, 사도를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그 사역은 오늘 이제 역사를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또 우리 교회에 그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이 또 주님의 그 사역이 지속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몇 절을 통해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갈릴리 1차 이제 주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3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잠깐 사역을 정리하시고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그 기록인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제자를 세우신 그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열두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과 사역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역을 통한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해서 6장 6절까지 가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6장 7절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제가 읽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는 세우시는데 훈련을 시키셔서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파송을 하시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산에 오르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곳에서 제자들을 임명하셨는가 하면 산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근거와 또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로 산에서 많이 중요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전날 밤부터 계속해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세우셨다. 중요한 것은 산에서 세우셨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역사들이 주로 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어디에서 주님을 배웠습니까? 부르심 받았습니까? 호렙산입니다. 산에서입니다. 어디에서 율법을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요. 저렇게 19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바로 이곳에서 그 율법을,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전수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어디에서요? 산에서요. 이 산에서 만나주시고 계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놀라운 역사를 이제 시작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구약에서 선지자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러 곳에서 가르치셨으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으니 산상수훈. 어디에서 가르치셨습니까?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변모되셔서 그렇죠?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누굽니까? 율법을 수여받았던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 그렇죠? 구약의 대표자들을 여기서 만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틈이 산에서 기도하셨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한 것, 산에서 배웠고 시작한 것인데 이제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실 때에 산에서 그 역사를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율법을 수여받고 그곳에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고 출애굽의 여정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들 이제 예전에는 열두 지파였으나 열두 사도를 기둥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수여받은 자들로 이루어갈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갈 새 예루살렘을 바로 산에서 시작했다. 이 구약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 주님께서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을 사도로 열두 제자로 구별해서 세우시는 기준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치고 사고가 날까 봐 배도 데워놓고 응급조치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놓으시고 산으로도 피하시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왜 왔을까요? 감시하고 어떻게 하면 공격거리를 찾을까? SNF파 열심당원도 왔다고 했습니다. 왜요? 진짜 메시아인가? 아니면 우리의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 혁명군 지도자로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리더감인가? 찾아보는 것이죠. 갈릴리의 수많은 군중들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병고침 받으려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저분께 가면 할 수 있다고 하니 자기 문제 해결받으라고, 즉 수많은 자기 자신의 목적들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제자를 세우시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목적 이루거나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거나 어쨌든 간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던지는,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사람이기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뽑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왜 저는 안 부르시고 이 사람만 부르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는 안 뽑고 이 사람만 뽑으십니까?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뜻이 바로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열둘이 바로 사도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열둘을 따로 구분하여 세우시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사도로 세우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그 중에 열둘을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 제자는 학생, 제자, 이런 배우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어원인 마세테스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사절단, 대리자, 어떤 미션, 어떤 사명, 어떤 명령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중에 택하셔서 그중에 파송할 사람들을 택하여 주신 것이다. 제자로 뽑아 훈련시키시고 다 준비된 다음에는 그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는 바로 이들 열두를 따로 세우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께서 선별하셔서 그렇게 열두를 따로 세우시고 사도로 세우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혼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각 마을에 갈 때 제자라고 초대교회 표현하기도 하고요. 복음서에 특히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열두 제자를 또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 14절 15절에는 세우신 목적을 이 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 세우다는 그 원래 의미가 창조하다, 준비하다, 형성하다 이런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처음에 그렇게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열두 제자를 구분하셔서 훈련시키셔서 파송하시면서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바로 시온성이죠. 예루살렘 성. 14절에는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이 열두 사도를 세우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제 온 세상 땅 끝까지 온 세대에 흘러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사람들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백성들 만드신다 하겠습니다. 이 열두를 세우신 목적이 이제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구조화시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즉 그 목적은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가 첫 번째고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충분히 있은 다음에는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서 하게 하는 게 또 두 가지죠. 보내셔서 왜 보내시느냐?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요거는 귀신을 내쫓는다. 다른 병행 구절에는 온갖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까지 같이 맡겨주셨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구분하여 세우신 목적 두 가지 같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고 동거인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참 많은 일을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의 인생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주님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시면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면 이게 사도의 의미인 것이죠. 보내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 주신다. 권능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살자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주님과 함께 있은 다음에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목적과 사명도 알고 주님의 뜻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도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야 주님 주시는 일들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성경 복음서를 구절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택받은 제자들조차도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주님을 따르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에 합당한 이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짤 수 있도록 가르치셨으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에 그 관심이 머물러 있고 낡은 무대를 버리지 못하였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느라 세상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사고하고 행동해야 했으나 여전히 옛 생각, 옛 방식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 하는 것이죠. 몸과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그 영과 비전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야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야 그때야 온전히 이것을 이해하였고 주님과 함께하였을 때에 주님 말씀하셨던 것이 진짜 어떤 뜻인지를 깨달으면서 가르치면서 그것이 정리되어서 복음서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택하심 받고 같이 있던 제자들도 온전하지 못했다.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19절에는 아주 뼈아픈 역사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12명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배신자, 교회의 배신자, 예수님을 파는 자가 나왔다면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수많은 군중 가운데는 얼마나 쉽게 예수를 배반하고 팔 사람들이 그 아래 있었겠는가.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애들이 며칠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군중들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왜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욕으로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기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목적이 주님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더 이상 매달릴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예수께 나아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심하지 못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무리, 군중의 본성임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 앞에 긴장하면서 내가 진정 예수님께 거하고 주님의 제자로 서 있는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 다가왔는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야죠. 사실은 겁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함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에 사로잡혀 악의 종로로 타지 않으려면 매 순간순간 코람되어 하나님 존전에서 주님 가까이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로 세우신 첫 번째 목적, 주님과의 동거이다. 두 번째 목적은 또 보내사, 파송하기 위한 것이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첫 번째는 주님과 동거하기 위해 부르셨고 두 번째는 파송하기 위해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파송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먼저 동거해야 한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충분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했습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있고 그 다음 14절 하반절에 보내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파송하다라는 단어, 파견하다라는 단어, 즉 사도 아포스톨로스의 동사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명사형으로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동사형으로 그렇게 파송하기 위하여 세우셨다. 같은 아포스톨로스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파송하시는가?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초대교회 상황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는 권세, 다른 복음의 병의 구절에는 온갖 병을 고치는 그런 권세도 이 사도들에게 함께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귀신을 내쫓는 것 그리고 질병의 치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영혼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단이 공중권세를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면서 이 사단의 세력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점점 위축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울면서 외친 것이죠. 왜요? 자기들의 세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원통해서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한 명 한 명의 사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으로 삼을 일들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부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능력, 진정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의 권능, 이것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영적 능력의 근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 내게 성령의 권능 주옵소서 이전에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매 순간순간 나의 모든 언행 심사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를 불러주신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세워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결의인 것입니다. 자기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주권적 은혜에 따라서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의 여러 가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에 대한 감사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그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충분하게 무장되고 훈련되고 그 말씀으로 구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해 나가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 영적인 실습을 하기 위하여서 또 파송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귀신을 축출하는 권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 이것은 사단과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확신, 담대함을 가지고 악의사력에 맞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우리의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가 진정 필요한 필요로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로 부름받고 또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 이것이 진정 영적 승리와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공급처임을, 원동력임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대적 마귀가 우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온갖 거짓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이제 온갖 거짓말로 무너뜨리라 획책하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앞잡이가 되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목도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지키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서 이 모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 세우신 교회,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를 정말 지키고 거룩하게 다시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 다 들어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권능 주시고 온갖 사단 마귀, 악한 마귀들을 대적해야 하는, 또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 사도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우리 교회 주실 줄 믿습니다.